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9일부터 연합 항공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 공군은 이날부터 2주간 연합 항공 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도 참가합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F-35A 40대 배치가 완료됐으며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실시됩니다. KFT는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 썬더를 대체해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훈련 규모는 예년 수준이며 미7공군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저녁 서울에서 만찬 회동하면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일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준비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동화와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9일 런던의 한 행사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수년간 다수의 동화와 같은 주장을 했다며 그런 이야기가 비극적이지만 재미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위됐다고 주장하지만 나토는 러시아 육상 국경의 6%만 마주하고 있다면서 포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기지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나토 기지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리스 장관은 러시아군의 초정밀 무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게 적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에 시위하는 붉은 페인트를 맞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안데레프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을 맞아 바르샤브에 있는 소련군 묘지를 방문하려다가 시위대로부터 페인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예프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안드레예프 대사를 가로막으면서 파시스트, 살인자라고 외치며 페인트를 투척해 대사의 얼굴과 상반신은 붉은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 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9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의 돈을 사용해도 러시아의 돈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 집권 이후 테러로 희생된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아프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9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타슬라바에서 주차나 차부토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백악관 권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여사와 차프토바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방식들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붉은 페인트를 맞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9일부터 연합 항공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 공군은 이날부터 2주간 연합 항공 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실시됩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임박해 이번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임박해 이번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대북 공조를 흔들기 위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께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 km로 탐지됐는데 미한정보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 재원과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난해 10월에 발사한 미니 SLBM과 유사한 기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SLBM인 미니 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이 신포 인근 수중에 2,000톤급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니 SLBM은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미니 SLBM의 경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 SLBM은 크기 등 재원으로 볼 때 전술핵 탑재용 탄도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과 SLBM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딴 전략무기 시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거리급 SLBM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 정부를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단거리 SLBM 같은 경우에는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불리는 KN-23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한국의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변칙기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쪽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동측방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에 대해서도 레이더망과 탄도탄 요격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담이 점점 크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발사라는 점에서 미니 SLBM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수중 발사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니 SLBM 첫 발사 당시 잠수함에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동체 수리를 한 정황들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록 2,000톤급 잠수함이 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발사로 잠수함 결함이 해결됐다면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이 대처할 수 없는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이어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북핵 공조가 강화되는 구도 속에서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성 내지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핵 보유에 대한 뭐 기정사실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장기적으로는 핵군축 프로세스로의 적용, 뭐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반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것이 미국에게 그런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전략무기들을 통한 무력시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기술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에 진행시켜왔던 고도화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어떤 첫 번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SLBM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해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 발사를 실패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할 만한 특별한 기술적 진전이 없었거나 외부적으로 자위권적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다른 국가도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느냐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명분 싸움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읽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계획된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를 그 명분을 강화할 수도 있죠.
북한이 SLBM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역량을 확인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해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한 대외적 주목도와 압박감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17형 ICBM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이 화성 15형을 거짓 선전한 것으로 판단한 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성도 높은 확증된 단계의 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발 과정인데 이게 재원을 계속 공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마 이제 그것을 의식해서 일정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일부러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공개하는 것보다는 한미에 주는 압박감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감행된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이 영내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을 공언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차례로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국무부는 이 같은 무기의 사정권에 포함되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맹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날 SLBM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되풀이해온 이런 기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문제 삼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력 시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선회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전임 행정부와 달리 두 아시아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눈감을 수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잇따라 해구산 제공을 확약하며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5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측은 빈틈없는 미한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올해 들어선 15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6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미국의 국방, 정보기관들이 이달 중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의 평가를 알려달라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shared this inform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will continue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m as well. We'll also build on this close coordination when the president travels to the Republic of Korea.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이러한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동맹을 강화하고 그들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VOA의 같은 질문에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평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VOA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동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영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행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제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포터 수석 부대변인의 전화 브리핑 이후에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히며 VOA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향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정보 사안이라며 언급을 자제해왔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물론 북한의 추가 도발 계획에 대해 미 정부 관리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관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밝혔으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초 전화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준비 상태에 따라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의 손상 정도가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6일 VOA에 지난 2018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폐쇄했을 당시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갱도 내부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과 달리 당시 폐쇄된 3번 갱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잔해를 제거하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are breaking inside the tunnels and starting to make a place.
하이노넨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갱도 내부에서 굴착후 생기는 잔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굴착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나 갱도 손상이 심각하지 않아 핵실험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성사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장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인 이달 말 전까지 북한이 복구를 완료하고 핵실험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Sends a political message that we have that capability. So they may want to do a testi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재개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여러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가능할 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조만간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을 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로 전술 핵무기 능력을 도입하고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영내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주변국의 핵 보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줄곧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여러 징후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조만간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is very high. I don't know that it's I don't think it's timed to President Biden's visit, but I think we have since late February seen m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moving.
루이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이 갱도를 복구하면 그 즉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18년 핵실험장 폐쇄 이후 3번 갱도 복구를 위해 지름길을 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핵실험 재개는 매우 가능성이 높으며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 같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보다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6일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교량이 복구되고 화물차 등 차량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여러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파란 천막으로 지붕이 가려진 핵실험장 내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 갱도의 복구 작업이 시작된 이후 지휘소 인근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번 갱도 주변에서 교량이 복구되고 도로 건설과 건축, 굴착 등이 이뤄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북한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방송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5일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국방과 정보 분야 담당 기관들이 이달 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갱도 내부에 핵실험에 필요한 핵물질을 배치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016년 9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간 직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핵실험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도운 믹서 회사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가상화폐 믹서 회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업계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6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이용된 가상화폐 믹서 회사 블렌더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믹서 회사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가상화폐 믹서 회사 블렌더를 제재했다며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고 훔친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블렌더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믹서는 텀블러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재무부 제재는 올해 3월 23일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2,05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처리하는데 블렌더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블렌더의 계좌 정보를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라자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인 이더라는 글자와 함께 알파벳과 숫자 수십 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의 계좌번호 4개가 표기됐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가 6억 2천만 달러를 훔친 데 따라 4월 14일 당시 도난당한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번호 1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이어 4월 22일 3개를 더 공개했습니다. 6일 조치는 엑시 인피니티 자금 탈취와 관련해 해외자산통제실이 라자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한 세 번째 조치로 제재 명단에 오른 라자루스 암호화폐 지갑은 총 8개로 늘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사상 최초로 재무부가 가상화폐 믹서를 제재했다며 불법 거래를 돕는 가상화폐 믹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후원하는 절도와 돈 세탁하는 조력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회사들에서 자금을 강탈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리나 부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전화 브리핑에서 블렌더 제재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블렌더의 미국 영토 내 모든 자산과 자산이 창출하는 이윤이나 미국인이 소유하는 블렌더 자산과 이윤이 모두 동결되며 해외 자산 통제실에 보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f today's action, all property and interest in the property of the entity of blender.io that's in the United States or in possession or control.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믹서 서비스를 사상 최초로 제재한 것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의 닉 칼슨 분석관은 6일 VOA에 해외 자산 통제실의 오늘 조치는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믹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OFAC's action is a pretty significant step to curtailing the use of mixing services by bad actors like North Korea. This is the first designation of a mixer, and it shows the Treasury is prepared to.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칼슨 분석관은 이번 조치가 재무부가 북한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의 돈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추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action, you know, sends a message to other mixing services, bigger mixing services. That they have to do more to prevent the laundering of stolen funds.
이어 오늘 조치는 훔친 자금의 세탁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를 다른 더 큰 믹서 서비스들에도 보낸다며 이에 대응해 믹서 서비스들은 해킹이나 절도 자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절차들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암호화폐 경제를 악의적인 주체들로부터 더욱 잘 지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이 추적이 어렵고 돈 세탁이 좀 더 용이한 암호화폐 탈취에 점점 더 치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가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6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이스 바틀레 친미 국가안보센터 연구원과 벤자민 리드 맨디어트 사이버 첩보 분석국장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틀레 연구원님, 가장 우려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So the most concerning specific area that we're seeing right now is related to the financial sector, both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금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비전통적인 금융기관 모두 해당됩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은 한국 기관과 한국 정부 부처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그러니까 2014년경부터 주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리드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So the criminal threat is greatest against the financial industry, and we've seen them move from the focus on traditional banks.
금융산업에 대한 범죄 위협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통적인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초점을 이동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6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소니 등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 위협은 여전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건 돈을 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리드 국장님, 북한 해커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So there are a number of techn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more common with North Korean actors. They tend to
북한 해커들에게서 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드를 많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들은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에 재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선을 넘겠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바틀렌 연구원님은 북한 해커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something to highlight would be what Ben just mentioned about that they're willing to cross lines at many others.
방금 리드 국장님이 말한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커들과 달리 선을 넘을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대가로 북한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이었죠.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훔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대신 한국인들이 국가를 배신하도록 강요하고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은 정권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바틀렛 연구원님, 독립적인 해커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So the main differentiating factor here is that the Lazarus Group is incredibly well funded.
주요 차이점은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금과 훈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도 자신들만의 라자루스 그룹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수준의 국가적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자금, 재원을 해커 훈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대부분은 심지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년간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리드 국장님,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북한처럼 자국 해커들을 지원할 텐데요.
A large amount of countries sponsor sort of cyber espionage teams.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첩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미국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차이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동유럽과 아프리카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청취자를 위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드 국장님, 라자루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된 건가요?
It comes from an email. Lazarus EZ at Outlook, I think.
라자루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웃룩 이메일 주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 때 이용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는 이름을 정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의력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자루스로 이름을 정한 건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라자루스는 당초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언급할 때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모든 해킹 범죄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바틀렛 연구원님, 은둔 국가로 불리는 북한이 해커들을 어떻게 능숙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North Korea most likely really started to invest national resources in developing some form of an offensive cyber group.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인 사이버 그룹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1986년 북한이 미림 대학교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미림 대학은 매년 100명 이상의 해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김책 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 과학학과가 설립됐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 많은 교육 목적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코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죠. 북한은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해킹하기 위해 좋은 하드웨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래머와 좋은 소프트웨어만 필요할 뿐이죠. 북한은 이 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움도 받았는데요. 대부분 중국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눈감아준 전력이 있는 나라들이 도왔을 겁니다.
북한의 해킹 영향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당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졌는데요. 리드 국장님, 미국 정부가 왜 지금에서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가요?
So I think what you're seeing now is the sort of continued building of a pressure campaign.
지금 우리는 압박 캠페인이 계속해서 구축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 소니 영화사 사건 이후 큰 외교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런 종류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코드를 더 노출시키는 사이버 안보 기관 시설 안보국의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제재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건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불법 자금을 옥죄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장치들이죠.
리드 국장님,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까?
So I think There's obviously a question of capability, but I think part of the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변동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노리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을 돌아보면 그것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었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서 9억 5,100만 달러치의 돈을 훔칩니다. 하지만 9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돌아왔습니다. 은행 거래는 결제될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또 9천만 달러도 자금 세탁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 일부만 손에 넣을 수 있었겠죠. 반면 암호화폐 거래는 즉각적이고 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전자지갑에 침투해 암호화폐를 빼낼 경우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탈취된 암호화폐를 되돌릴 수 있는 규제 장치는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해커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해킹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만 제대로 갖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틀렛 연구원과 리드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감동스러운 장면과 함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한국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전략을 결정하고 평양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그러나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1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18년 2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당시 평양노동당 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희망했던 대부분의 그 대답을 그냥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먼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그 안전만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는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봐요.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은 곧바로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반응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류의 염원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한은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능라도 5일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핵심이 빠진 회담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바란 것은 북한 비핵화였고 북한이 바란 것은 제재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내용 역시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불만이었고 북한도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회담은 실패했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그로부터 넉 달 뒤인 6월 30일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은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회동에 따라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협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 후 북한은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또 2018년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올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4차례나 발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25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 대남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위협을 하자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it also weighed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more important than strengthening the security alliance.
반면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노력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 문제는 아쉽지만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그런 정도의 고강도의 무력 충돌은 사실은 또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평가할 부분도 있다.
한반도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로 이끈 것은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남북 간 소통과 평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he did have some landmark accomplishments, such as the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이 되어 10일 경상남도 지산리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4도, 낮 23도, 양덕 아침 4도, 낮 23도, 신의주 아침 10도, 낮 21도, 구성 아침 9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26도, 강계 아침 7도, 낮 25도, 희천 아침 8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21도, 개성 아침 11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1도, 낮 23도, 신계 아침 9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0도, 낮 19도, 장전 아침 10도, 낮 20도, 평강 아침 5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22도, 장진 아침 0도, 낮 18도, 청진 아침 8도, 낮 19도, 김책 아침 8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3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0도, 낮 19도, 삼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9일부터 연합항공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 공군은 이날부터 2주간 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를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도 참가합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F-35A 40대 배치가 완료됐으며 적지에 은밀히 진투해 핵과 미사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실시됩니다. KFT는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 썬더를 대체해 2019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저녁 서울에서 만찬 회동하면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일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준비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동화와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9일 런던의 한 행사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수년간 다수의 동화와 같은 주장을 했다며 그런 이야기가 비극적이지만 않으면 재밌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위됐다고 주장하지만 나토는 러시아 육상 국경의 6%만 마주하고 있다면서 포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기지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나토 기지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절박함의 신호로서 자신이 믿기 원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연코 나토와 영국, 동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리스 장관은 러시아군의 초정밀 무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게 격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붉은 페인트를 맞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안드레예프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을 맞아 바르샤베에 있는 소련군 묘지를 방문하려다가 시위대로부터 페인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예프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8일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라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시리아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면서 전쟁 이전에는 파괴는 없었지만 지금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거리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9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9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주자나 차프토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이용해 바이든 여사와 차프토바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방식들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마인다 라자팍사 총리가 9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